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상생활에서 짓는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왕요 제2권 제11장 9항부터 제11장 1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11장 신구약의 차이점. 넷째 차이점.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 구항과 십항입니다. 구항, 바울의 가르침. 넷째 차이점은 셋째에서 생긴 것입니다.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구절도 여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이목에 접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 무서운 음성이 울렸을 때에 백성은 듣지 않기를 구했으며 모세까지도 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바울은 우리가 인용한 로마서의 발언에서 이 점을 간단히 언급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에 대하여 비유로 해석합니다. 계집종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예표며 자유 여인인 사라는 복음의 근원지인 하늘 예루살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갈의 후손은 노예의 몸에서 났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이며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의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죠. 상속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상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만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은 양심의 공포심과 전율을 불어넣지만 신약의 은혜로 양심은 해방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은 양심을 노예의 멍에 얽어매었지만 신약은 너그러운 영으로 양심을 해방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적들이 항의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거룩한 족장들은 예외였으며 분명히 우리와 같이 믿음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유와 기쁨을 받았다는 결론이 된다고요. 이것은 이제 칼빈이 반대자들이 하는 반론, 을 가정해 본 것입니다. 가정. 어떤 가정을 했냐면은 구약 시대의 거룩한 족장들은 예외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와 같은 믿음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놓고 칼빈은 구약의 족장들이 율법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족장들은 율법을 통하여 양심의 공고함을 깨달았고 복음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도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그렇게 칼빈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 자유나 기쁨은 율법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족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노예와 같이 압박을 받으며 양심의 불안으로 지치게 된 것을 느꼈을 때에 복음에 도망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도망해서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의 일반 법과는 별개로 구약의 폐해를 면하게 된 것은 신약의 특별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자유와 확신의 영을 충분히 받아서 율법에서 오는 공포심과 노예 상태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느끼고 곧바로 복음으로 가서 자유와 기쁨을 얻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받은 특권을 즐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일반 백성과 같이 의식 준수의 속박을 받으며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와 비슷한 훈련의 상징인 의식들을 정확히 지켜야 했으며 그들에게 유죄를 고백하게 한 증서는 그들을 의무에서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쓰신 일반적 처리 방법을 고려할 때에 그들은 우리와 달라서 종살이와 공포의 언약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즉 족장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종살이와 공포의 언약하에 있었다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10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둘째 이하의 세 가지 비교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둘째 이하의 세 가지 비교는요, 4항, 7항, 그리고 9항에 나오는 세 가지 비교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한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또 새 언약은 복음을 의미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비교는 범위가 더 넓어서 율법 이전에 발표된 약속들을, 율법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시점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런 약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발표된 약속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약속들을 구약이라는 이름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약속들을 옛 언약이라는 이름에 넣지 말라,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예레미야와 바울의 발언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은총과 자비의 말씀을 구약과 구별했습니다. 옛 언약과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같은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적절한 말을 청바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계명에 복종한 약속의 자녀들은 창세 이후로, 여기 창세 이후라고 하는 이 시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다 포함해서 창세 이후로 모두 새 언약에 속했다. 새 언약, 구약 시대도 이미 새 언약에 속했다고 그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종한 것은 육적, 지상적,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천상적, 영구적인 혜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특히 중보를 믿었고 중보자를 믿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선을 행하게 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즉 성경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지금 이렇게 구분한 것과 어거스틴이 구분한 것에는 이제 약간의 사소한 차이점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소한 차이, 거의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이런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어거스틴의 분석이 다른 점은 이와 같습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는 말씀에 따라 복음은 분명하고 그 이전에 있어온 말씀의 경륜은 비교적 모호했다는 점을 구별한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어거스틴은 다만 율법은 무력했고 복음은 견고하다는 구별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소한 그 구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지는 어거스틴의 논지와 이런 차이가 있게 된다. 곧 우리의 논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명료성과 그 이전에 있었던 좀 더 희미한 말씀의 경륜을 서로 구분하는 것인데 반하여 어거스틴의 논지는 단순히 복음의 확실성과 율법의 연약함을 서로 분리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옛 언약하에 살면서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 언약을 사모해서 참으로 거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그림자로 만족하고 마음의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도는 눈이 어둡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구약시대 살면서도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의 의식들에 만족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사도가 비난을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일은 말하지 않더라도 죽인 짐승에게서 죄의 대속을 얻겠다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맹목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요? 또 외면적으로 물을 뿌려 영혼을 깨끗이 씻으려 하며 냉담한 의식들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듯이 그 의식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 준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어리석은 짓으로 타락합니다. 예, 여기 칼빈이 하는 말 참 중요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림자인 율법의 의식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희생제사 그 자체로서 죄의 대속을 얻겠다고 하고 또 단순히 몸에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그림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향한 자들은 새 언약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축복, 동일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11, 1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차이점,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 11항, 그리스도 안에서는 장벽이 무너진다. 다섯째로 첨가해도 좋은 차이점은 그리스도 강림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죠. 그리스도 강림시까지니까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민족,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한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죠.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신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여호와의 본기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8, 9절이죠. 다른 곳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에 집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신명기 10장 14, 15절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백성만이 자기 백성인 듯이 자기 이름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자기의 언약을 안겨 주시다시피 하셨고,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숭엄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복들은 보지 않고 화제에 오른 축복만을 고찰하겠습니다. 여기 말은 뭐 이외에도 다른 축복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단지 한 가지만을 말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에게 결부하시고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높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다른 족속들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는데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헛된 길로 다니게 묵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치명적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인 말씀 전파도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주의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고 다른 민족들은 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정과 신임과 보호를 받았으나 다른 민족들은 자체의 암흑 중에 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들은 속화되었습니다. 여기 속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는 영예를 받았으나 다른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나 만유를 회복하시기로 지정하신 때가 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그때죠. 때가 참에 주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의 경계선 안에 국한하던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7절, 이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합평하여 한 백성으로 융합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례나 무할례의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골로새 3장 11절, 열방이 그의 유업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시편 2편 8절의 의역입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중단없이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72편 8절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칼빈이 쭉 이야기한 것은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고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큰 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1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약이 구약보다 우수한 점을 밝히 표시합니다. 여기 이 말은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일이야말로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이 점은 예언자들의 아주 분명한 발언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시련은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때까지 연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구절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많이 있다. 많은 구절들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언은 아주 명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예언의 시련은 메시아의 통치 때의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 때가 되기까지는 연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이 실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설명해 보면은요,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성된 후에 비로소 이방인을 부르는 것이 실현된다는 그런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가운데는 본인도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 쪽으로 가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또 제자들도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언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까지도 전도의 초기에는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는 그 실현을 이방인 부르심의 그 실현을 즉시 시도하시지 않고 연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마치며 치욕을 받으시는 기간을 끝내신 후에 십자가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는 이름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실 때까지 연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셨노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전도여행에 파송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을 부르시리라는 증언이 아무리 많았어도 사도들은 그 일을 착수하려고 했을 때에 신기하고 회개한 일같이 느껴져서 움츠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느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으나 불안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시던 주께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시고 그 선택을 버리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띄는 일이 너무도 신기해서 이런 예언들을 읽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너무도 믿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깨달아 알면서도 선뜻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 부분이 초기에는 대단히 선뜻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제 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시리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옛날에 그들에게 주셨건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뜻 믿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것이죠. 이전에는 부르신 이방인의 수요가 아주 적었을 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간혹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의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성경 보시면은 그것이 나와있죠. 근데 그 수요는 대단히 적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가족에 접붙여서 그 민족에 가입시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입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긴 했는데 그 숫자는 아주 미미했었죠.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부르심도 공개적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등하게 될 뿐 아니라 이를테면 죽은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도 이제 엄청납니다. 많은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받아들이신 외국인들은 유대인과 동등시 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죠. 이방인들이 미미한 숫자가 이제 유대인 쪽으로 이렇게 가입됐어도 결국 동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일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위대한 비밀이라고 부르며 천사들에게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13, 1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답함. 13항, 대체로 무슨 까닭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교리 설명의 범위 내에서 나는 이 넷 또는 다섯 가지 점으로 신구약의 차이를 충실히 또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치리상의 이 변화와 교육 방법상의 이 차이와 예식 및 의식의 이 중대 변혁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대답해야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항의는 자세히 논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확고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항상 시종 여일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시고 권장하시던 일을 후에 비난하신다는 이런 큰 변동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나 스스로 일관성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변화를 허용하시고 한번 명령하시고 높이 칭찬하신 것을 나중에 물리치신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보신 대로 형식을 조절하셨다고 해서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볼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가족에게 시키는 일이 겨울과 여름에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변심을 비난하거나 자연의 연속적 질서와 일치하는 정규의 영농법에서 그가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된 사람이 가족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족의 가장. 가장된 사람이 가르치며 명령하며 인도하는 방법이 영아기와 유년기와 청년기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때문에 그를 변덕스럽다고 하지 않으며 목적을 버린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대 차이를 적절한 표지로 구별하신 것을 무슨 까닭에 변심이라고 비난하는가요? 결코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둘째로 든 비교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이들의 그리스도 신자들을 청년에 비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연령에 맞도록 초등교육에 국한하시고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는 더 엄격하고 이를테면 더 어른다운 규율로 훈련하신 것이 어디가 변칙이라는 말인가요? 변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교리를 모든 시대에 가르치시고 자기 이름에 대한 경배는 처음에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빛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다르며 또 변하는 인간의 능력에 알맞도록 행동하십니다. 여기 이 말은 인간의 변덕스럽고도 다양하게 변하는 그 역량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그런 것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신 것이 아니라 가변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1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뜻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유.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다양성이 생겼는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강림 후와 같이 처음에도 상징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영생을 계시하실 수 없었는가요?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말로 하면은 아예 구약 시대부터 왜 하나님께서 상징 없이 그냥 분명한 말씀으로 그렇게 계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왜 구약 시대는 상징으로 하시고 그림자로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시는가? 그러지 않고 구약 시대도 아예 상징 없이 그냥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계시해 주실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몇 가지 분명한 성례전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며 성령을 주시며 은총을 전 세계에 보급시키실 수는 없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었느냐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주를 만드시지 않고 너무 늦게 만드셨다느니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교대하게 만드셨다느니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립에 보면 다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와 쟁론을 벌이는 것과도 같고 그가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서로 교차하도록 하셨다고 해서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무슨 까닭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를 때가 많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희생 제물과 레위 족속의 사제 직분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기뻐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멸시하시며 싫어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요. 대적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펴는 것이죠. 왜 구약시대는 율법의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이제 싫어한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거 너무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닌가. 막 그런 식으로 대작자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외형적이며 덧없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즐거움이나 어떤 감동을 주었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칼빈이 그런 대적자들의 그 의문 제기를 반박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인 율법의 의식들을 기뻐하신 적이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적자들은 마치 구약시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이며 덧없이 지나가는 겉모양뿐인 희생제사를 구약시대도 결코 좋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청년기에 쓰는 최선의 치료법과 같은 사람의 노년기에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영어 원문에 보면 똑같은 질병입니다. 청년기에 어떤 질병이 걸렸어요. 노년기에도 그 똑같은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제 의사가 청년기 때 그 질병이 걸렸을 때 쓰는 그 치료법과 노년기 때 쓰는 그 치료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전에 기뻐하던 치료법을 버렸다고 할 것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치료에 전념하면서 연령 관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가 장차 오시리라고 선포하는데 필요했던 표징과 그가 계시된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된 지금 그를 나타내는 표징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강림 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민족 사이에 더욱 널리 퍼져 나갔고 성령의 은총은 이전보다 더욱 풍부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과 뜻으로 은혜를 자유로 분배하시며 원하시는 민족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것을 누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려는가요? 원하시는 곳에서 말씀 전파를 일으키시며 원하시는 방법과 정도로 자기의 교훈이 전진하며 성공하게 하시며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몇 세대 동안 빼앗으시며 자기의 자비에 따라 다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식을 돌려주시는 것을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려는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도 부끄러운 중상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나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경건한 자들이 이런 중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독교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곁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바르게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